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VOA 이조은입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 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어제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망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회의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너무 많이 숨졌다며 솔직히 말해 가자 지구의 민간인 고통의 규모와 이곳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영상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는 건 타협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진화의 위험이 있음을 개인적으로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게중심은 민간인이라며 이들을 적의 품으로 몰아넣으면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패배로 바뀌게 된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의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회의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당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치기구 아래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가자지구를 포위하는 것 혹은 가자지구의 국경을 다시 그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물열차에 폭발물을 터뜨려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이 지역의 군사 보급로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소식통은 화물열차가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브라티아 지역의 체르토프 다리를 건너던 중 폭발물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하루 전 인근 터널에 대한 공격으로 열차가 우회하는 바람에 예비 철로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어제 괴한이 흉기로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닌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발생한 사고로 독일인 관광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4년 복역 기록이 있는 프랑스 국적의 남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르마닌 장관은 이 남성이 체포 후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프랑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테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안도 지역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보건 분야가 미국의 고용시장 침체를 막아줄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를 보건 분야가 부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요. 미국 사회의 고령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미 전역 의료보건 종사자 수가 부족해지고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미국 내 병원, 진료소, 약국 등 의료서비스의 고용 증가율이 30%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분야 고용은 미국 전체 고용의 11%밖에 안 됩니다. 소비자 지출이 약화하고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주택 판매 부진과 다른 경제 활동이 쇠퇴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는 둔화했지만 의료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은요, 팬데믹 기간 미뤘던 각종 건강 검진이 늘고 어린이들의 생활도 비대면에서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의료 제공 업체들은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 분야 내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니 이 분야 종사자의 임금은 네, 올라가죠. 지난 10월까지 3개월간 이들의 임금이 연율로 4.2% 올랐습니다. 1분기 때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다른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과 대조됩니다. 일자리 수를 보니까요. 10월에 전국에서 일자리가 15만 개 증가했는데 거의 의료계와 정부 또 여가와 숙박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몇 개월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고용시장이 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계 고용 상황이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빠른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게 되는 거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문제는요, 이 보건 분야 서비스 증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미국인의 17%가 65세 이상이고 2030년에 이르면 2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나 다른 이유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떠나면서 팬데믹 기간에 이 분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의료계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미국인이 은퇴하는 현상도 의료계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드립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반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2023년 12월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치안 불안. 미국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3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65년부터 미국인의 개인 안전지수를 측정해왔는데요. 1982년에는 48%가 범죄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답한 이후 가장 높은 40%로 조사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시행하던 미국인의 치안 불안은 2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 수준인 37%로 높아졌고 올해 40%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 갤럽의 연례 범죄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인 중 비교적 높은 비율이 범죄 문제를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지난 1년 동안 범죄가 악화됐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좀 더 소득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 50%, 교외 지역 거주자 39%, 농촌 지역 거주자 30%로 도시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종류로 보면 미국 성인 절반이 자동차 도난이나 절도를 염려했고 44%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강도가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10명 중 3명 이상이 직접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운전 중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증오범죄 30%, 살해 28%, 성폭행 27%로 각각의 범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갤럽은 이런 조사 결과의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 폭력 범죄의 급증 혹은 언론의 범죄 보도가 미국인들의 인식을 흔들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현상이 내년 대선 후보자나 정당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범죄를 국가의 시급한 문제 15개 가운데 세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주중 미국 대사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19년 1만 1,000명이었던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는 350명에 머물렀습니다. 신문은 이런 변화에 대한 원인으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중국 내 반외국인 정서가 미국인 학생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렸다는 점, 그리고 2020년 중국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한 미국의 정책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미국인 학생의 중국 내 풀브라이트 장학제도 상황을 현 정부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실례로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전 세계 학생을 중국에 보냈던 슈바르츠만 장학금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미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학생을 더 이상 중국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몇몇 대학이 중국 내 중국어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타이완으로 옮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관련된 한 대학교의 전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중 학술협력에서 사이버 보안이나 지적 재산 도난에 대한 우려가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비오의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에서 공개회의를 열었었죠. 별 성과 없이 마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하고 북한 대사가 설전을 벌이는 광경이 벌어졌다고요?
네, 관련 기사를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셨는데요. 북한이 지난달 21일에 쏘아올렸던 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 회의가 27일에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이런 행동은 모든 이웃 국가들 또 유엔 회원국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를 비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발사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유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두 개 상임이사국이 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중국,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And yet there are two permanent members that have been unwilling to condemn this dangerous escalatory launch.
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대신에 지난 7월 북한의 열병식에 참석했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김정은과 함께 축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설상가상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난주 발사한 것과 같은 더 많은 인공위성을 북한이 만드는 데 대한 도움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대사하고 미국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네, 김 대사는 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서 북한의 주권적인 권리 행사 문제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서 전체 인민의 분노를 담아서 이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내정 간섭으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I strongly denounce and categorically reject and the reflection of the indig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김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요구에 반박하면서 북한의 주권적인 권리 행사로서의 정찰 위성 발사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전 당사국 사이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나라 대사가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 성과가 별로 없었죠?
네, 이번 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의장 앞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되는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다음 날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0개 나라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관련 기사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네요.
네, 먼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양국이 무기와 군사기술을 교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미국 정부는 최근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폭로하고 관련 인물들의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을 위성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북러 무기 거래 중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스체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는 이런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전면으로 배격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무기 거래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군사 협력이 역내 또 국제 정세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과 관련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있고요. 북중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상업과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잃지 않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걸로 예측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의 행동과 한국 군의 대응에 관한 기사가 있었죠.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당국이 27일에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죠.
네, 한국 군 당국이 지난달 27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 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이 감시소를 설치 중인 걸로 드러났다면서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면서 파괴 또는 철수했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 초소를 설치하며 중화기를 반입했고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군이 공개한 사진에 관한 설명도 들어보죠.
네, 한국군이 카메라 열상 장비로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이 동부전선 GP로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또 진지에 무반동 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그리고 병력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남북한은 5년 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에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한 측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한국 측은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어떤 대응인가요?
네, 한국 군 관계자는 GP 복원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GP 안의 중화기에 대해서는 무반동 총과 유사한 무기가 식별됐고 고사총 등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다 들여온 걸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가 있었네요.
네, 북한은 지난달 21일 밤에 쏘아올린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잇따라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오전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서 이날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에 정찰 위성이 진해와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주요 표적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봤습니다. 또 위성이 오전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에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돼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행보 어떤 의도로 분석되나요?
네, 북한의 이 행동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와 군 당국 어떤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응 조치를 취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27일 오후에 미국의 해군기지, 비행장, 조선소, 또 백악관 등을 촬영한 그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네요.
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시각으로 11월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와 뉴포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 또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에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사진을 촬영했는지 또 사진의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패트리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백악관 등 미국의 주요 시설을 자체 정찰 위성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펜타곤, 백악관 사진 자료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펜타곤하고 백악관을 촬영한 위성 사진, 뭐 일반 대중이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펜타곤과 백악관을 촬영한 위성사진은 구글 어스 등 무료 위성사진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플래닛랩스 등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는 하루에 한두 번 지구 전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이 주장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에 우리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활동에 관해서 미 국방부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또 언급했나요?
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 또 영내 다른 파트너들 그리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오스틴 장관은 서울에서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채가 무엇인지,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채권이란 뭘까요? 오늘은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윌리엄 씨는 $1,0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씨에게 투자를 부탁하는데요. 1년 뒤에 갚을 때는 $50의 이자를 붙여서 $1,050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브라운 씨는 이를 받아들여서 윌리엄 씨에게 $1,000를 빌려줬고요. 윌리엄 씨는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돈 빌린 사람의 윌리엄, 돈 빌려준 사람의 브라운 씨의 이름을 각각 적고요. 빌린 금액은 $1,000, 돈 갚는 날은 1년 뒤, 그리고 이자는 $50입니다. 그런데 브라운 씨는 1년이 끝나기 전 갑자기 $1,000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찰리 씨를 찾아가 $1,000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찰리 씨에게 자신이 윌리엄에게 받을 원금과 이자가 적힌 차용증을 건네줍니다. 이 차용증을 가지고 윌리엄 씨에게 가서 $1,000와 이자 $50를 받으라는 거죠. 1년 뒤 만기가 돼서 찰리 씨는 이 차용증을 들고 윌리엄 씨를 찾아갑니다. $1,000와 이자 $50를 달라는 겁니다. 윌리엄 씨는 어리둥절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써준 채권은 맞는데 이 채권을 들고 온 찰리 씨는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윌리엄 씨는 자신이 돈을 갚겠다고 한 사람이 브라운 씨였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브라운 씨를 직접 만나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찰리 씨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윌리엄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용증을 써줘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앞으로 차용증을 쓸 때 돈을 빌린 사람을 써놓긴 하되 돈을 받을 사람을 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만기가 돼서 차용증을 가져오면 그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윌리엄 씨가 써준 이 차용증을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본드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받을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이다. 앞으로 채권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국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채권은 이것을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부르고요. 지방정부가 발행했을 때 우리는 이 채권을 지방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채권, 이를 줄여서 국채라고 부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면 한국 국채가 되고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국 국채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인 인베스토피아의 국채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The government uses the money it borrows through bonds to fund activities or projects, like repairs on an interstate highway.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받은 돈을 고속도로 등과 같은 이 국가 기관 시설 정비 등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기간입니다. 1년 만기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1년물 만기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0년과 30년 만기로 한다면 각각 10년물, 30년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미국 국채. 오늘은 좀 퀴즈가 많습니다. 제가 내는 몇 가지 간단한 문제의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채와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중 더 안전한 채권은 뭘까요? 정답은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자, 이 약속을 한 주체가 더 믿을만할 때 채권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이 망할 가능성을 따져보면 중소기업이 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채가 중소기업 회사채보다 더 안전한 겁니다. 이번엔 한국의 국채와 미국의 국채 중 더 안전한 국채는 뭘까요? 정답은 미국 국채입니다. 같은 국채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국채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망해도 미국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돈을 빌려주면 미국 정부가 꼭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금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되는 미국 국채의 금리. 미국 국채는 만기 기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10년물 미국 국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채이기 때문에요. 경제 지표를 볼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채권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를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 변화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여기에선 일단 이 기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고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겠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외에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 국채는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수요에 대응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국채의 이자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때에는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땐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를 통해 경제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제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최근 이어지는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과 그리고 소비자 지출 등의 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된 금융. 10년물 미국 국채는 일종의 경제 지표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많은 금융자산이 미국의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분야를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이 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의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모기지 금리는 통상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대출은행의 가산금리를 합산해서 산출해냅니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은 8%를 찍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시장이 긴축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파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엄청난 모기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에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100%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도가 큰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국채에 투자하는데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주춤하게 됩니다. 경제뉴스에서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를 할 때 주식시장 출렁 이런 제목이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채의 개념과 미국 국채의 중요성 등 정말 핵심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경제뉴스 들을 때 국채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국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 19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케네디 후보는 강력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은 아주 치열했고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네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 토론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인 유권자에게 비친 존 F. 케네디 후보의 모습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닉슨 후보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케네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유권자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연설에서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시대의 미국인들이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후보는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서 1960년과 61년, 62년, 그리고 63년 이 시대에 우리도 운명과 만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미국의 수호자이자 자유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지도력을 부여해야 하고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이 발전 없이 가만히 멈춰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케네디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닉슨 후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을 위한 것만은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을 위한 자유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자유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장하고 전 세계로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후보는 전 세계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자유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것은 미국 군사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이어서 전 세계에서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을 의미하고 민권 문제도 지금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루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0년 9월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또 다른 쟁점은 중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있는 포모사 해협, 즉 타이완 해협의 쾌모이 섬과 마츠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은 모두 네 차례 대선 후보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토론을 지켜본 미국인은 대부분 첫 번째 토론은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네 번째 토론은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성적을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텔레비전 공개 토론이 끝난 뒤 대통령 후보들은 다시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동유럽 순방을 하고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와 회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는 평화봉사단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인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해서 기술과 교육, 무역, 농업과 여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60년 11월 선거 결과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승리했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인 유권자 약 6,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케네디 후보는 불과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미합중국은 이제 35번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뽑힌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지난 11월 19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19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의 장례와 추모 행사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카터 내외의 고향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거행된 추모식, 조문, 운구 행진, 장례식 등 여러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가족, 친지, 일반 추모객들이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향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대통령 영부인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로잘린 카터 여사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엘리노 로잘린 스미스 카터 여사는 1927년 8월 18일 미국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콩 농장이 많은 조그마한 도시 플레인스에도 경제 대공황이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자신이 13살 때 아버지가 타계하기 전까지는 행복한 아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I had a really wonderful childhood until I was 13 when my daddy died and that was sad.
정원에서는 농산물이 나왔고 집 뒤에는 젖소가 있었으며 어머니는 딸의 옷을 손수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잘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집안이 풍족하지 못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잘리는 자라면서 친구의 오빠인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 즉 지미 카터를 알게 됐습니다. 지미는 땅콩 농장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로잘리는 13살, 지미는 고등학교 졸업반인 16살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미 카터가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해군 사관학교에 다니다 1946년 방학 때 고향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로잘린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로잘린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신청을 거부한 지 약 3개월 후 로잘린은 마음을 바꿔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46년 7월 7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로잘리는 지미 카터의 해군 장교 시절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지미 카터의 전역 후 이들 부부는 1953년 고향 플레인즈로 돌아와 땅콩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농장으로 가는 것이 일상인 어느 날 지미는 신사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로잘린이 어디 가느냐고 묻자 그는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러 간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터의 정치 생애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지만 로잘린은 남편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카터가 1962년 정치에 발을 들여놓자 농장 경영은 로잘린이 맡게 됐습니다. 지미 카터는 첫 시험대인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겨 조지아 주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이어 8년 후인 1970년에 조지아 주 지사로 선출됐습니다. 미국 남부지방의 젊은 지사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한 그는 환경을 개선하고 주 정부의 능률을 높이며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등 참신한 정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지미 카터는 드디어 1977년 1월 20일 제39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백악관 제임시 카터 대통령은 늘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 매주 강요회의에도 참석하도록 권했습니다. 카터 행정부에서 부인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부인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남미 7개국을 혼자 순방하며 각국 정상을 만나 정부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I'm going to convey all of this information that I have to Jimmy. In fact, I look forward to consulting closely with him.
여기서 얻은 모든 내용은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하겠다. 나는 대통령과 늘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공동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영부인의 정치활동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남편과 함께 남북한을 모두 방문하는 등 한반도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1979년에는 서울을 방문해 당시 영부인 역할을 맡았던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을 만나며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문제로 생긴 양국 갈등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같은 해인 1979년에는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도 만났습니다. 카터 여사는 중요한 논의가 시작되면 공식적인 메모 작성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1994년 6월에도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방북 목적은 평양과 서방 간의 새로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었지만 김일성 주석이 숨지면서 무산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종전을 이끌어낸 캠프 데이비드 별장 중재회담에도 로잘린 여사의 조언을 참고로 했습니다.
평화회담 성공의 기쁨은 이란의 미국인 인질 문제로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카터 대통령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미쳐 1980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2차 임기 도전에 실패하자 카터 부부는 1981년 조지아주 플레인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임한 지미 카터는 어느 날 로잘린 여사에게 남은 여생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캠피 데이비드 별장과 같은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평화를 추진하는 곳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카터 센터입니다. 로잘린 여사는 카터 센터가 하는 중요한 일은 어디에서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82년 출범한 카터 센터는 오늘날 평화를 추구하고 질병과 싸우며 희망을 건설하는 세계적인 비영리기구의 하나가 됐습니다. 카터 부부의 지휘하에 카터 센터는 세계에서 실시되는 100가지 이상의 선거를 감시하고 있으며 각종 열대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수백만 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카터 센터는 로잘린 여사의 세계적인 정신건강 개선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Habitat for Humanity라는 기구를 만들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기구가 하는 일은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카터 부부는 직접 망치를 들고 봉사자들과 함께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노구를 이끌고 IT 지진 피해 현장에도 찾아가 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Now, this is the 28th year that my wife and I have joined with Habitat. 카터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집을 지어주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500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800채의 주택을 건설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지난 5월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11월 17일부터는 죽음을 앞둔 중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단 이틀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6년 부부의 연을 맺은 카터 부부는 7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역사상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유지한 대통령 부부가 됐습니다. 카터 부부는 잭, 칩, 제프, 에이미, 3남 1녀와 11명의 손자, 14명의 증손자를 남겼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오랫동안 결혼을 지킨 비결이 거리와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서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존중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We grew to respect each other. I respect what he could do. He would respect what I could do. And from then on, it's just been a really wonderful partnership.
남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존중했고 남편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존중했으며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살 수 있게 한 요소였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으로 99세가 된 최장수 전직 대통령은 이제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도 지난 2월부터는 조지아주에 있는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로잘린 카터 여사는 평생을 같이 한 남편 지미 카터를 작별하고 29일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지난 11월 19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로잘린 카터 여사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